창세기 62번 메시지 생명 안에서의 성숙이 없음. 성경은 온전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단체의 사람 안으로 역사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분은 우주 안에 단체적인 표현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방법으로 성경의 어떠한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것을 생각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창세기 25장에 옵니다. 수년 전에 나는 이 장의 첫 번째 부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쓸데없는 말은 없기 때문에 창세기 25장의 이 부분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말씀 안에서 계시의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창세기 25장의 이 부분의 의미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긍휼로 우리에게 이 부분의 말씀의 깊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이삭을 낳을 때 매우 늙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이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뒤 40년 후에 다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40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6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100세 때 죽은 것과 같이 늙었다면 그가 140대에 다시 결혼했을 때에는 더 죽은 사람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23장에서 사라는 죽고 장사되었고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었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은 또한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놀라운 기록이 아브라함의 후처에게서 난 여섯 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장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여섯 아들의 기록은 소극적인 반면에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관한 기록은 긍정적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장을 구성한다면 이 두 가지 기록을 같은 장에 두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장을 이렇게 기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에 따르면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의 성숙이 없음. 만일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우리 영 안에서 깊이 고찰한다면 우리는 이 장에서의 성령의 의도가 아브라함이 생명 안에서 성숙된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 생명은 나이 들었지만 그의 영적 생명은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이 그분 자신을 단체적 사람 안으로 역사에 넣으심으로 단체적 표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늘, 땅, 받아들이는 기관인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권위로 그분을 대표하는 통치권을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사람 속으로 그 자신을 주입시켜서 사람이 타락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 장의 11 사람을 통해 적어도 네 번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타락 후에 하나님은 타락된 족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위해 오셨고 그를 부르심받은 족속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받은 족속의 아버지로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그 족속 안으로 역사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족속인 아담 족속 안으로 그분 자신을 역사에 넣으실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후에 부르심받은 족속인 아브라함 족속 안으로 그분 자신을 역사에 넣으실 기회를 가졌습니다. 11장의 후반부부터 25장의 첫 번째 부분까지의 기록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 기록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성숙하고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그를 깎아내리지는 않지만 창세기의 기록이 가리키는 것과 같이 그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지적합니다. 24장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명 면에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 면에서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합당한 아내를 선택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 후에 그는 즉시 재혼했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좋은 아내를 구해준 후 30년 이상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 어느 날 그는 이삭과 리브가를 불러 그들에게 손을 올리고 그들을 축복하였고 그런 후에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갔다. 만일 이와 같이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모두 인정할 것이고 여기에 생명 안에 성숙된 한 성도가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성숙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생명 안에서 성숙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라가 죽은 후 구드라와 결혼함. 창세기 25장의 기록은 축복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혼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구드라와 결혼했습니다. 재혼이 생명 안에서 성숙한 표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 후에 다른 여섯 아들을 낳음. 아브라함의 삶은 세 부분, 즉 이스마엘과 함께한 부분, 이삭과 함께한 부분, 여섯 아들과 함께한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에 의해 산출되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산출되었고, 여섯 아들은 무엇에 의해 산출되었습니까? 그들은 더 심한 육에 의해 산출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 후에 아브라함의 육은 다루심 받았고 은혜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출생과 성장 후에 아브라함의 육은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이스마엘에서 아브라함의 육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졌었으나 세 번째 부분인 여섯 아들에서 그의 육은 여섯 사람으로 이루어졌고 여섯 배로 강화되었습니다. 젊은 육은 이스마엘 한 명을 산출한 반면에 늙은 육은 여섯 명의 아들을 산출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드라와 결혼하여 그녀에게서 여섯 명의 아들을 낳은 것을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5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소유를 모두 주었거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지정되고 세워진 상속자, 즉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다른 아들 중에 누구도 상속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 거절된 이스마엘처럼 후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후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후처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두 번째 후처는 여섯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출생 전에나 출생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것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생명을 성숙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 안에서의 성숙이 없이 죽음. 창세기 25장의 의도는 아브라함이 생명 안에서 성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 안에서의 성숙이 없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는 어느 누구도 축복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했지만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인정하나 그에게 큰 결함이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 옳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이 있었으며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는 충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란 무엇입니까? 나는 다시 한번 교화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이 나무를 통과해서 흐를 때 나무의 요소는 없어지고 광물의 요소가 그 나무 안에 더해집니다. 광물의 요소들이 나무 안으로 들어올 때 나무는 돌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규화입니다. 살아있는 물의 흐름이 나무인 우리의 천연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하고 우리 존재 안에 모든 신성한 요소들, 하늘의 요소들, 거룩한 요소들, 영적인 요소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만일 당신이 23장부터 25장까지를 다시 읽는다면 아브라함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생활했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재혼했고 하나님에 의해 다루심 받았던 육을 더 많은 이스마엘들을 낳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하지만 아브라함이 온전한 본이 아니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됨. 아브라함은 물론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 굴은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그의 원대로 그를 장사 지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의 완성을 위해 야곱과 이삭이 필요함. 아브라함은 선했지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곱과 이삭의 삶에 의해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야 했습니다. 신성한 기록에 내포된 의미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따로 떨어진 세 개체들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이삭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봅니다. 또한 야곱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그 영을 봅니다. 한 분 안에서 세 분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유일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원칙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삼일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한 명 안에 세 명이므로 생명의 체험 안에서 한 온전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선택됨. 아브라함의 기록에서 우리는 부르심의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부르심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습니다.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이 우상들을 경배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때는 창세 전에 있었습니다. 영원 과거에 아브라함은 선택되었고 갈대아에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되었다는 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록은 창세기 25장에 있는 야곱의 선택의 기록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야곱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명은 온전한 시작도 아니고 온전한 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 안에서 선택받지 않았고 성숙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과 성숙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체험에 관계되는 다른 말로 한다면 아브라함은 혼자 하나님 눈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야곱과 이삭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의 영적 체험을 대표합니다. 야곱의 삶의 기록에는 부르심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야곱은 언제 어디서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이 야곱 안에서 선택된 것과 같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 안에서의 선택이나 성숙함을 보지 못합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세 가계가 있습니다. 구두라 자녀들의 가계, 이스마엘 아들들의 가계, 이삭의 가계가 그것입니다. 앞에 두 가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두라의 아들들이나 이스마엘의 아들들 중 누구도 그분에 의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삭에게서 난 사람에서도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에서 칭한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한 명, 야곱이 선택됩니다. 이 세 가계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 이 한 장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거절하시고 저런 사람은 선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말썽꾸러기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빼앗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말썽장애인 탈취자를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야곱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아브라함이 산출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여섯 아들 중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낳으려고 그가 한 모든 것은 헛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마엘의 자손들 중 아무도 하나님에게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결혼하여 20년이 지난 후 그는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고 그들 중 둘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장에 기록된 20명 이상의 출생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헛되었습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육으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나 모두 헛된 것이다. 너의 육으로 나지 않은 자가 나의 택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장은 성숙되지 않은 생명은 항상 헛되이 수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주 활발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것입니다. 그중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온전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는 야곱과 이삭이 필요했습니다. 이 장에서 계시하는 바와 같이 그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위해서는 야곱의 선택됨이 필요했습니다. 생명 안에서의 야곱의 성숙. 아브라함에게는 또한 생명 안에서의 성숙한 야곱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축복한 첫 번째 사람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시한 바와 같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야곱이 살았던 것보다 더 많이 나이 들었을 때조차도 어느 누구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았지만 결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 후에 다른 사람을 축복한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소경이 되어 축복했습니다. 그는 속았고 분명하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는 에서 대신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끝의 기록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야곱은 잘 볼 수 없었지만 매우 분명하게 축복했습니다. 성숙한 후 야곱은 그가 만난 사람들 모두에게 축복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축복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은 그를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바로와 이야기한 후 야곱은 그를 다시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축복받기는 쉽지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자는 자기 할아버지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자는 생명 안에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성숙했기 때문에 그가 만난 모든 사람, 이방의 왕이자 불신자인 바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담은 다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 대신에 에브라임 위에 그의 오른손을 얹었을 때 요셉은 기뻐하지 않았고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라고 말하면서 므낫세의 머리 위로 아버지의 오른손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하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나는 육체적으로 눈멀었으나 영적으로는 매우 밝다. 내가 하는 것을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분명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축복을 했음을 봅니다. 또한 야곱은 매우 분명하게 자기 열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들은 성경에서 기본적인 예언들의 기초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알고자 한다면 야곱에 의해 그의 열두 아들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봄으로써 그 기초, 그 기본적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온전히 성숙했기 때문에 신성한 계시의 온전함을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으로 태어났으나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빼앗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매우 투명하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투명하고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축복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숙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생명의 체험 안에서 한 온전한 사람을 형성합니다. 아브라함은 축복하지 않았으므로 생명 안에서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어느 정도 성숙했으나 생명의 성숙함의 풍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별 없이 축복했습니다. 생명 안에서 성숙한 야곱은 온전하고 투명하게 축복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신성한 말이었고 그가 축복하는 것은 다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표현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빛을 가진다면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온전한 계시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끝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는 사람, 생명 안에서 투명하고 충만하고 분명하고 변화된 사람을 봅니다. 변화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한 시요 축소판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끝에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그 안으로 역사에 넣으시어 그분의 표인이 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지만 그의 생명은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삭이 기업을 누림. 아브라함의 온전함을 위해서는 또한 기업을 누린 이삭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에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의 것들을 빼앗아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형제를 데려가셨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거절하시고 이스마엘을 내쫓도록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또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돌아온 뒤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누림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빼앗기는 삶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삭의 삶은 누림이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그의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둘 다의 체험을 갖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항상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분은 너는 그것을 좋아하지만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그것을 얻기 원하나 나는 그것을 가져가겠다. 너는 그것을 간직하기 원하나 나는 그것을 거절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의도와는 반대로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를 함께 데려가기 원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는 롯과 있기를 원했으나 롯과 헤어졌습니다. 그는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엘리에셀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을 간직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사랑했으나 하나님은 이삭을 그분에게 제단 위에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누림의 시간을 많이 가졌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다른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빼앗기는 것으로 고통을 겪지만 우리의 기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앞서서 기록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달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록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이삭의 기록은 아브라함의 기록과 섞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통을 겪은 반면에 이삭은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린 반면에 이삭은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밤과 아침의 삶임을 가리킵니다. 밤은 우리의 왼손이고 아침은 우리의 오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밤과 아침이 함께합니다. 많은 때에 나는 내가 밤에 있는지 아침에 있는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있었을 때 나는 밤에 있었고 밤에 있었을 때 나는 아침에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긴 아브라함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을 누린 이삭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선택되었고 아브라함처럼 부르심 받아 믿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빼앗기고 이삭처럼 누릴 때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성숙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를 야곱이라고 말하거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형제를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는 처음과 마지막에는 야곱이고 중간에는 이삭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세 명은 온전한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생명 안에서의 성숙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생명의 성숙의 표시는 축복입니다. 나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아왔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빼앗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장로들이나 형제들이나 모든 교회들에 대해 불평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유일한 교회는 새 예루살렘인 것 같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미성숙의 표시입니다. 성숙했을 때 당신은 불평하지 않고 오 하나님, 모든 형제들과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축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그의 빼앗던 손이 축복하는 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더욱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만 선한 사람들을 축복할 뿐 아니라 나쁜 사람, 심지어 가장 악한 사람들까지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놀라웠고 역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히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시며 그 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과 야곱의 삶을 더한 삶, 이 모든 세 방면이 필요함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 바랍니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충만한 표현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삼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영적 체험 안에서 이 세 방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변화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받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